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공급망을 자랑하는 그 미국의 상징이죠.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미국 정부 관료들을 아주 은밀히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그것도 군사 연계 의혹까지 있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를 우리 아이폰에 제발 좀 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아, 실리콘밸리의 제왕이 적국의 부품을 구걸하는 셈이네요.
맞아요. 자존심 강한 애플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붐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념이나 정치가 세워둔 그 견고한 기술 장벽이라는 환상이 압도적인 효율성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내리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할 이 심층 분석의 핵심 자료가 바로 이 파괴적인 현장의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2026년 7월 14일자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방대한 자료죠.
그렇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든 아니면 당장 내년도 사업 전략 회의를 앞두고 계시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7월 셋째 주 중국 기술 시장에서 터져나오는 이 폭발적인 변화, 그리고 그게 당장 우리의 지갑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나비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게 저희의 오늘 미션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보고서에 담긴 이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꽤 명확합니다. 인프라의 한계, 그리고 규제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진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진화요? 그럼 가장 위쪽, 최고위급의 움직임부터 짚어보죠. 시진핑 주석이 7월 17일에 열리는 WIC 2026, 그러니까 세계 인공지능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직접 기조 연설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2018년 첫 행사 이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건 처음이잖아요. 게다가 무려 튜링상과 노벨상 수상자 9명이 모이고 참여 기업만 1,100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글로벌 AI 패권을 우리가 쥐겠다. 이런 엄청난 선전포고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징성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의 그 첨단 AI 칩 수출을 꽉 틀어쥐고 목줄을 조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도권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런 국가 차원의 총력전 선언인 셈이죠.
와, 총력전.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읽다가 바로 다음 날 일정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그 관리 방법 시행령 말씀이시죠?
네, 바로 다음 날인 7월 15일에 중국 내에서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이 전면 시행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10대들을 위한 AI 컴패니언 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금지해버린 거예요.
네, 강력한 규제죠.
바이트댄스의 두바오나 알리바바의 통해 청문 같은 자국의 1등 AI 서비스들의 핵심 에이전트 기능을 당장 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월요일엔 세계를 제표하겠다고 거울들을 싹 다 불러 모아놓고 화요일엔 자기 나라 챔피언 기업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하하, 네.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정책적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제가 작동하는 레이어, 그러니까 층위를 한번 뜯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통제 전략이 보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기반 기술의 물리적 발전은 무조건 가속화하되 그 기술이 대중의 감정이나 여론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이거는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은 막 무한대로 키우게 내버려 두지만 그 엔진이 달린 자동차의 운전대만큼은 무조건 단이 지고 있겠다, 이런 뜻이군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AI가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막 유대감을 형성하는 순간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매체로 진화해버리니까요.
아, 그렇네요.
반면에 외부를 향한 규제는 지금 훨씬 더 노골적인 무기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중국 상무부가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해외 이용자 접근 제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대목 보셨죠?
네네, 봤어요. 잠깐만요. 근데 오픈소스 접근 제한이라면 그 허깅페이스 같은 플랫폼에서 외국 IP가 중국산 고성능 모델의 가중치 데이터를 아예 다운로드조차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하드웨어 제재에 대한 소프트웨어 맞불 작전인 거죠. 너희가 우리의 물리적 연산 장치인 GPU를 끊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파인튜닝된 데이터 반출을 끊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이거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소식 아닌가요? 지금 한국의 수많은 AI 기업들이 QN이나 딥시크 같은 중국의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자체 서비스에 맞게 파인튜닝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가성비랑 성능이 좋으니까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대로 이 규제가 진짜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갑자기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프롬프트 구조까지 처음부터 통째로 다시 짜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환 비용만 수백억, 뭐 많게는 수천억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의 종속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경제적 리스크로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와, 진짜 숨이 톡톡 막히는 톱다운 방식의 체스판이네요. 그럼 이제 국가의 이 강력한 가이드라인 아래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중국 기업들의 실제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고서에 등장하는 딥시크 V4 정식판 출시 소식인데요. 전 모델 라인업에서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책 수십 권 분량을 한 번에 분석한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아주 물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신 H110 GPU를 마음껏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100만 토큰을 처리하는 이 막대한 연산량을 감당하는 거죠?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가능을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돌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V4 출시와 함께 도입된 피크앤밸리 API 가격제 메커니즘 한번 보시죠. 사람이 몰리는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API 사용료를 두 배로 올려봤습니다.
아, 트래픽을 분산시키려는 거군요. 그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 깎아주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한된 GPU 자원을 가지고 무한정 서버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백그라운드 데이터 처리 작업들은 사용료가 싼 오프피크 시간대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와, 똑똑하네요.
하드웨어의 절대적인 부족을 트래픽 쉐이핑이라는 소프트웨어적 기법으로 완충하는 셈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돌파구는 하드웨어 자체의 자립에서 나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딥시크가 SMIC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자체 추론용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SMIC 7나노 공정이면 대만의 TSMC 최신 공정보다 몇 세대나 뒤처진 좀 구형 기술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오픈 AI 같은 그 무거운 거대 모델을 학습시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핵심은 이 칩이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이라는 데 있어요. AI 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용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모델에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내는 추론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 학습용 칩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당할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지금 이걸 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아, 반면에 추론용은 이미 완성된 모델을 그냥 가동만 시키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메모리 대역폭 요구량이 낮고 또 자기들 모델에 딱 맞게 칩 설계를 최적화해버리면 7나노 공정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범용성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대신에 오직 딥시크 모델 구동에만 100% 최적화된 맞춤형 엔진을 만드는 거죠.
와.
이게 만약 성공하면 엔비디아 의존도를 기형적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수익성은 극대화하는 자생적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뭐 규제의 벽을 가성비와 기술력으로 뚫어버린 돌연변이 같은 진화네요. 그런데 비디오 생성 모를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이번에 공개한 C댄스 2.5 API는 무려 30초짜리 4K 영상을 컷 편집 없이 단번에 생성한다고 하죠.
네, 퀄리티가 상당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할리우드의 그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아, 서구권의 이중적인 태도 말이죠. 이념과 실리 사이의 충돌이죠, 정말.
맞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막 중국 AI가 할리우드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훔쳐서 학습했다 이러면서 핏대를 세우던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정작 비공개로는 스튜디오 뒷문으로 이 시댄스 2.5 API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당장 시각효과 제작비를 80%씩 깎아주는 그 압도적인 가성비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은 거잖아요.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뒤로는 이속을 챙기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념은 기업의 마진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효율성의 추구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진짜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현실 세계로 나온다는 뜻인가요?
네. 소프트웨어 두뇌가 로봇이라는 물리적 육체를 입는 이른바 구현지능 분야로 시선을 옮겨보면 지금 서방 세계와의 격차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 유니트리의 상장 소식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 73일 만에 상장 심사를 통과했는데 기업 가치가 무려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이들이 상장한 과창판이라는 곳이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기술 기업들한테 막대한 자금을 수혈해주려고 직접 설계한 자본고속도로 같은 것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맥락입니다. 순수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8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 자본고속도로에 올라탔다는 거. 이건 글로벌 자본시장이 로봇 기업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입니다.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네. 이제 한국의 로봇 기업들을 향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묻겠죠. 너희는 왜 유니트리처럼 상용화 속도를 못 내냐 하고요.
와우, 압박이 장난 아니겠네요. 근데 그 상용화 속도를 제대로 증명한 게 바로 아지봇의 사례더라고요.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막 예쁘게 연출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 투입된 로봇이 64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품질 검사 작업을 해내는 라이브 스트림을 켜버렸습니다.
네, 64시간 무결점 라이브 스트림이죠.
작업 성공률이 99.99%였대요. 아니, 어떻게 하드웨어 로봇을 이렇게 빨리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국 기업들은 아직 실험실에서 막 넘어지면서 테스트 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서구권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AI 로봇을 실제 공장이나 인간의 생활 공간에 투입하기까지 넘어야 할 안전성 규제, 그리고 윤리적 검증의 벽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아, 뚫어야 할 규제가 많구나.
반면에 중국은 이런 산업 현장 투입에 대한 규제 마찰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그 뛰어난 추론 능력을 로봇의 관절에 그냥 직접 연결해버리고 곧바로 수백 대를 공장에 투입해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실의 에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학습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하는 거죠.
와, 소프트웨어 모델하고 하드웨어 생산력이 규제 없는 거대한 실험장 안에서 무한 결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닝에 던졌던 그 팀쿡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결국 인프라 문제죠.
맞습니다. 폭발적인 AI 수요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프라와 자본을 요구하잖아요. 결국 이 거대한 AI 모델과 로봇들을 구동하려면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 즉 막대한 양의 반도체가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블랙홀 같은 수요가 한국이 주도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리고 자본 시장을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생산 라인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물리적 법칙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요?
네. 전 세계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생산 캐파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무한정이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칩을 필두로 한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니까 TSMC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간에 돈이 되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과 서버용 반도체 생산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소비자용 모바일 DRAM 생산 라인이 푹 줄어들어 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모바일 DRAM 가격이 단기간에 50%에서 60% 이상 폭등을 해버렸어요. 스마트폰 원가의 핵심을 차지하는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한 거죠.
아하, 그래서 팀쿡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거네요.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아이폰에는 비싼 한국산 칩을 쓰겠지만 적어도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만이라도 제재 대상인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좀 쓰게 해달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삼성과 하이닉스의 남은 물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돌려서 애플의 공급 숨통을 틔울 수 있으니까요.
와, 공급망의 톱니바퀴가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군요. AI가 불러온 이 병목 현상이 미국의 제재 명분마저 마구 흔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가 실물 경제를 넘어서 금융시장까지 덮쳤습니다. 바로 오늘 7월 14일 미국 나스닥에 SK하이닉스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SKUSU와 반대로 떨어질 때 두 배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 SKDD가 상장되었습니다.
네. 이번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가 짚어낸 가장 날카로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의 우리 기업 파생 상품이 생겼네 수준의 뉴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떤 기계적인 위협이 숨어 있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른바 웩더덕이 벌어지는 겁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미국 거시경제지표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대량으로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네네.
그럼 이 파생상품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알고리즘 봇들은 무조건 서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을 기계적으로 쓸어 담거나 아니면 내다 팔아야만 합니다.
잠시만요. SK하이닉스는 한국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럼 뉴욕에서 벌어진 파생상품 단타거래 알고리즘 때문에 서울의 하이닉스 주가가 막 출렁이고 그 여파로 코스피 지수 전체가 요동친다는 겁니까?
네, 그게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국내 펀드 수익률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맨해튼에서 버튼을 누르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의 손끝에 좌우되는 완전히 새로운 변동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마주한 진짜 공포가 자본시장 밖 하드웨어 선택의 기로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급망 선택의 압박이죠.
올해 4분기에 화웨이의 새로운 AI 칩인 어센드 950 라인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추론 성능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뛰어나면서 가격은 4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4분의 1 가격의 3배의 성능.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김경진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에게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두 개의 시계요? 첫 번째 시계는 미국의 제재라는 폭탄이 터지는 시계군요. 당장 서버 구축 비용 좀 아끼려고 가성비 좋은 화웨이 칩을 대거 도입했다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버리면 미국 시장이나 달러 결제망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가 안전을 택해서 두 번째 시계를 돌리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죠?
제재 명분을 지키려고 비싼 엔비디아 칩만을 고집한다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때문에 AI 서비스 자체의 단가가 확 치솟게 되거든요.
아,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싼 값의 서비스를 쏟아내는 다른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서서히 토퇴되는 타이머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이네요. 옴짝달싹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브리핑을 보면 오픈 AI나 구글 같은 미국의 AI 거인들조차 이 규제의 허점을 막 파고들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하고 있죠.
맞아요.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자회사를 세워서 중국의 제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AI 모델 API를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막 철의 장막을 치는 척하면서 물밑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국경의 틈새를 찾아서 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명분은 국가가 거창하게 내세우지만 시장의 효율성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주 냉혹한 증거죠. 이런 복잡한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결국 관망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시간조차 기업들에게는 복리이자처럼 리스크로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단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다이나믹하죠?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선전 보고와 자국 내 규제라는 모순적 통제,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하드웨어 자립을 이뤄낸 딥시크의 7나노 추론칩, 8조 원의 가치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버린 유니트리,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낳은 제로섬 공급망 속에서 아이폰을 지키기 위해 적과 손을 잡으려는 애플의 로비와 코스피의 운명을 지고 흔들 나스닥의 파생상품까지
쭉 정리해 주셨는데 파편화되어 보이던 기술 뉴스들이 결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님을 확인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컴퓨팅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중력이 각국의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방식을 어떻게 강제로 비틀어버리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체스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코스피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이시든 단돈 만 원의 API 비용이라도 깎고 최적화해야 하는 스타트업 개발자이시든 아니면 당장 내년에 출시될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표를 확인해야 하는 평범한 소비자이시든 간에요.
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친 이 거시적인 판의 변화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업무 방식과 지갑 두께를 아주 직접적으로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의 소비자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뒤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물리적 인과관계를 제대로 읽어내야만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올라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미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조차도 AI가 불러온 막대한 인프라 고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제재 대상인 중국산 반도체를 가져다 쓰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방어해온 국가 간의 기술 장벽이나 제재라는 것은 혹시 AI가 요구하는 압도적인 컴퓨팅 수요 앞에서는 언제든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 있는 정치적 환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아.
AI 인프라가 국가의 경계 따위는 가볍게 초월할 만큼 거대해질 때 과연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이념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하고 차가운 효율성일까요?
와, 스스로의 생존 전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제와 혁신, 명분과 실리라는 신호등이 동시에 켜진 이 고장난 교차로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차선에 서 계십니까? 멈춰서서 혼란스러워할지 아니면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고 전속력으로 그 틈을 질주할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지적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